자,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네 페이지로 오늘 말씀에 관련된 요약이나 또 연대기 같은 걸 정리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이런 자료에서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참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모아서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성경 공부하는 이 작은 한 시간이 모여서 참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들이 잘 닦여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매 시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들과 또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들이 낮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들을 배우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합입니다. 아합 다 아시죠? 아합 왕이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마다 사람 간에 어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는 평가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두 다 따라오던 평가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므리 왕은 자기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을 펴놓으시면 일단 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신기록을 깨버렸어요. 다시 한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가 세운 기록을 아들이 바로 갈아쳐버렸습니다. 제가 성경 뒤를 쭉 확인해 봤는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기록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타이틀 홀더입니다. 아합은 그 악행으로 인해 아마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이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몰라도 아마 아합왕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합왕은 이 열왕기상 16장 28절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끝나는데, 이 22장이 끝날 때까지 아합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지면 할당량으로 치면 열왕기상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에 이어서. 근데 악역이죠, 악역. 이 엘리야와 아합이 투닥거리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합은 이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고 2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아버지 오므리와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으로서 하는 그 업무 중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입니다. 오므리, 이 선왕 오므리, 이제 오므리 익숙하시죠? 오므리, 시므리, 구별하시죠? 시므리가 먼저였고요. 7일밖에 안 됐던 아주 단명한 왕이었고, 그 뒤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아주 왕조를 다시 연 왕이었고요. 이 선왕 오므리의 가장 큰 업적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해서 왕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킨 게 가장 큰 업적이라면, 아합의 가장 큰 업적은 주변 왕국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요, 당시 세력이 급속도로 확대 중이던 아시리아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합 왕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국제관계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쪽에 유다에서는 노세하고 약간 실수가 말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역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럽혔다고 이 칼날을 세우고 있던 아사 왕이 먼저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긴 했습니다. 북쪽에는 호전적이고 야심이 많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은 선대 왕에서부터 남왕국 아사, 이 유다 아사 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베나닷 그 뒤쪽에 더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당시에 가나안의 군소 국가들 모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시리아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아술 라실팔 2세라는 아주 잔혹한 통치자 밑에서 나라 전체가 정말 살인 집단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IS를 아마 능가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에는 군사력은 떨어지지만 지중해 전체를 주름잡으며 상업적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남동쪽에는 얼마 전 복속되었지만 계속해서 독립을 시도하던 모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의 안정, 이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부 세력과의 균형 또는 이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리아에 대한 연맹 형성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아합 왕의 치세를 살펴보는데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 결혼을 통해서 페니키아와의 동맹 관계를 형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사벨이 여기에서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리아 왕 베나닷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먼저 아합 왕의 치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아합 왕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서 엘리야와 이 투닥거린 게 가장 많거든요. 요 엘리야 거는 그 엘리야를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벨과의 결혼을 통한 이 페니키아와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성경에서는 한 줄로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아마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천도한 직후 정도로 보입니다. 이후 이세벨은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데에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고 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 평판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페니키아 출신의 공주였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페니키아 있고 그 당시에 통치자 이름이 엣바알이었죠.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인 가나안, 이 특히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우리가 레반토라고 해요. 레반토. 제가 IS 얘기를 어떻게 좀 드리게 되는데 원래 IS가 ISIS였고요. 처음에는 ISIL이라고도 했었어요. 거기에서 맨 끝에 L이 레반토입니다. 이 레반토 지역이 여기고요. 현재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레반토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고대 문명인데요. 페니키아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전 1500년 정도에 세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전 1200년 정도에서 주전 800년 정도에 전성기를 보내며 지중해를 가로질러 매우 진취적으로 퍼져나간 해상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2를 한번 보시죠. 그 두 번째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니키아 세력해서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를 둘러싸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에 페니키아 세력에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도에 오른쪽 살짝 아래쪽에 보면 좀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거기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고 지금 레반토 지역입니다. 아래쪽 그 지도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보면 아프리카의 상단 쪽에 이렇게 쭉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가 페니키아 민족들이 활동하던 주 세력이고요. 가운데 정도에 보면은 이게 그림이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카르타고가 가장 이 페니키아 세력에서 유명한 그 도시였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 지도에는 이베리안 페닌슐라라고 되어 있는 이 스페인 아래쪽 여기도 페니키아인들이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이 중심 지도의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에 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이 그리스 민족과 대항을 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페니키아가 그 문화나 해상 지배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인데요.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상업적으로요.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의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대략 사사시대 중기에서부터 지금 아합시대에 이르고 있는 때입니다. 즉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시집온 지금 현재 상황은 레반토 페니키아가 전성기를 막 보내고 있는 시절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또한 상당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국의 공주가 지금 시집을 온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왕에게 이런 그 사돈으로서 엣바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게 그 페니키아의 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 북서쪽에 있는 페니키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중해 전체로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페니키아는 해상국가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실 절대 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기 전에 이 지중해의 지배자가 페니키아였습니다. 해상 민족답게 당시의 기술력의 총 집합체인 갤리선을 최초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리선. 제가 갤리선 뒤쪽에 혹시 지도도 넣어놨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주선 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갤리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당시에는 물론 거리가 먼 지역에는 통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처럼 전화냐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먼 지역에 건설한 식민지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요. 따라서 지중해 전체가 페니키아인이라는 민족적인 동질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국가 연합 형태로 이 레반토에 있는 본국과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식민지로는 아까 말씀드린 카르타고가 있었는데요. 이 카르타고를 건설한 디도 여왕이 다름 아니라 이세벨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페니키아는 이 레반토 본토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멸망한 뒤에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고요. 다 이쪽으로 한 몇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카르타고마저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페니키아인들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사나 이제 고대 유럽사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한니발 있죠, 한니발. 로마를 침공했던 한니발 역시 카르타고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일주한 민족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기 그 역사라는 책이에요. 아니 내가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 처음 가봤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해가 북쪽에 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 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남쪽에 가보니까 해가 북쪽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던 걸 헤로도토스가 역사책에 써놓으면서 그 말을 듣고는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날에는 이 해가 북쪽에 떠 있다라는 말이야말로 페니키아인들이 정말로 그 아프리카를 일주한 명확한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남반구로 내려가면 해가 북쪽에 떠 있어요.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해가 남쪽에 있는 거였는데 그 적도 밑으로 내려가면 해가 북쪽에 떠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해가 북쪽에 떠 있어요. 예. 당시 사람들로는 아니 어떻게 해가 북쪽에 떠 있어 해서 헤로도토스가 못 믿겠다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정확한 증거죠. 페니키아인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주전 10세기 즈음에 지금 아하방 요 즈음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었고요. 이 문자는 이후에 히브리 문자나 아랍 문자를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 문자에도 오늘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골치 아프게 공부하고 있는 영어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자 안 만들었으면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을까요? 모르겠네요. 레반토 본토의 페니키아는 이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고요. 두로가 수도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지 한 7년 반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에 통합된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기술자들과 백향목 등을 보내 왕궁을 짓는 데 도움을 줬던 히람이라는 왕이 바로 이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광범위하게 가나안 전체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던 다윗이 이 레반토 페니키아 중에서도 이 본국을 제가 이제 레반토 페니키아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 페니키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라고사 페니키아도 있고 여러 페니키아가 있지만 본국은 레반토입니다. 이 레반토 페니키아와 좋은 외교 관계 속에 독립국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레반토는 해양 세력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육상 세력으로서 서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상호간에 더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레반토 페니키아와 단순 외교 관계를 맺는 데 그쳤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다른 많은 이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시돈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이 사랑해서 데려온 이방 여인들 중에 이 시돈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려서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시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페니키아와 또 이 온 가나안이 믿고 따르던 바알 신이 있었는데요. 이 바알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농경신들이에요. 이 농경사회의 특징은 자식이 많아야 풍요롭고 부가 유지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나안 신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롯의 성관계를 숭배하는 의식을 상습적으로 버렸고요. 이 을에 신전에 속한 창녀들이 사실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의식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먼저 들여온 지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지금 같은 나라에서 시집 온 이세벨을 통해 아스다롯의 남편인 바알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바알이 이스라엘에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특히 과거에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웠었고요. 다윗도 바알 제단 등을 없애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가 대놓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본국에 강력했던 본국의 후원을 힘입어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일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자 수많은 그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자까지 죽이고 하는 데에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세벨은 외국인이었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든 종교가 외부의 종교가 들어올 때 그 토속 그 종교인들의 반항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세벨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궁의 식탁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먹이고 그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대언자들을 같은 상에서 먹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위협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의 허락하에 있었지만 그래서 아합 왕도 책임을 뭐 물론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합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은 대부분 이 이세벨에 의해 도입되어졌고요.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제정한 것이 심각한 죄가 맞아요. 하지만 이 바알재단의 도입은 더욱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등장 자체가 이후 이스라엘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실 이세벨의 이와 같은 바알 숭배 도입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던 북방 세력과의 북방 국가들과의 세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페니키아와의 동맹만을 고려했을 뿐 이 그 동맹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바알 신을 숭배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합 왕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들을 가벼운 일로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아버지의 그 신기록을 불과 한 20년 만에 갈아엎으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리아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잠시 건너뛰어서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19장은 엘리야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건 나중에 엘리야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합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먼저 페니키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북방왕국 중에 하나인 그 시리아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주전 856년경이었습니다. 아합도 이제 어느덧 왕이 된 지 18년 정도가 지나서 고참 왕이 되었어요. 이 시점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베나닷은 아마 베나닷 2세일 걸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 시대에 그 전 시대에 아사 왕이 그 바사를 공격하기 위해 돈으로 매수했던 베나닷이 있었죠. 아마 그 베나닷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 베나닷은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면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는 대뜸 모든 재산과 여자들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합 왕이 처음에는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굴복을 쉽게 했지만 베나닷이 그것을 살짝 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응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신하들 것도 다 가져와 라고 더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합이 화가 나서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의 군대와 아합 왕의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위협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의 흙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 부하들이 다 떠가지고 가겠다. 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자 아합 왕이 응수를 합니다.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이겼다라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라고 아합이 처음에 그 왔을 때 베나닷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오, 내 주시여 다 가져가세요 라고 했었던 것과 정반대로 아주 당당하게 대꾸를 합니다. 그때 아합 왕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셨어요. 그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232명의 청년들로 하여금 베나닷을 기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고분고분 따랐던 걸로 보여져요. 베나닷은 이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 선발 때 이어 본대가 곧바로 출격을 했어요. 사실 선발대가 먼저 나가면 뭐 정찰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의미가 있었을 수 있고 아마 베나닷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발대 나가고 곧바로 본대가 그냥 나와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휘관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시리아 군대는 크게 패했고 베나닷은 말을 타고 겨우 기병들과 함께 겨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리아는 이 뒤로도 수없이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시리아 왕이 도망을 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다시 찾으면서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벡은 평야 지대였던 걸로 보여져요. 자기 부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이스라엘의 신은 산골짜기의 신이니까 우리의 신은 근데 평야의 신이야. 당연히 사마리아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졌지.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주변에 큰 산 세 개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사마리아 자체가 그 인근 지역보다 높이가 한 100에서 150m 정도 높은 언덕지대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 우리의 신이 즉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평야 지역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시리아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모아서 기병대와 병거도 충분히 갖추어서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에게 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약속을 줍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평야에서 싸움이 붙었지만 결과는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베나다는 그렇게 자신 만만하고 교만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아합 왕 앞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 시절에 아버지 베나닷이 바하사에게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왕이 아합 왕이 아무런 조건 없이 패자였던 베나닷을 살려 보내주는 관용을 베푼 것은 이 고대 전쟁사에서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합은 과거에 빼앗겼던 도시들만 되찾았을 뿐 시리아에게 땅을 할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시리아 군대나 무기를 감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시리아 군대의 어떤 통수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합이 베나닷을 고스란히 돌려보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에서 급성장 중인 아시리아를 상대하기 위해 시리아를 중간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세력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베나닷과 이 아합 왕의 전쟁이 있은 지 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합과 베나닷을 포함한 12개의 국가가 북방 동맹을 이루어가지고요 아시리아에 살만했을 3세의 군대를 이렇게 저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아하부라는 왕이 아합을 뜻하겠죠. 이름 비슷하죠. 이 아합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이 세상 역사의 그 돌파 뭐 이런 데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합이 이 동맹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로 인해서 세상 역사가들은 아합이 베나닷을 관대하게 돌려보낸 것이 아주 현명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와의 전쟁이 아예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기록을 하셨겠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아시리아와 이 북방 동맹 간의 전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리아 왕 베나닷과의 전쟁 후에 그를 매우 관대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아합은 베나닷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굴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베나닷을 상대로 두 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목적은 아합이 주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아사왕을 배울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왕들을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 왕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나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의 이 왕들에 대한 관심은 오직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왕의 그러한 행적들로 인해서 그 민족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느냐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왕에 대해서는 주변 왕국들이 아무리 강성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전쟁 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은 아마 시리아의 전쟁, 지금 제가 아까 16장에서 20장으로 갑자기 건너뛰었지만 17장에서 19장까지 엘리야와 전쟁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이 있은 후에 지금 시리아 베나닷을 사실 시기적으로 싸운 건데 이 아합은 지금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엘리야와의 무수한 일을 겪으면서도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눈을 뜨고 보려고 했다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일들을 다 통과하고도 마지막에 이 시리아 왕과의 전쟁까지 겪어가시면서도 인내로서 아합 왕의 마음을 얻기를 기다리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리아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절하였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합 왕의 결론은 이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남왕국 유다 이 여호사밧 왕과의 동맹이 아합 왕이 지금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받고 한 3년 정도 더 살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과의 왕인과 동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과 이제 아합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심지어 참 전임 왕조의 모든 가문을 죽이기까지 처절한 권력 투쟁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거절하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 일부와 같이 이 세상이 작동 방식이 외교라든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또한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과 또한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고 또 영원한 행복과 또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참 참함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